좋은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3편과 42편은 원래 한 묶음의 시였다고 합니다. 43편의 5절의 내용이 42편의 5절과 11절에도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점, 42절에는 표제어가 있지만 43편에는 표제어가 없다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히브리 사본에서는 한 묶음으로 나와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편을 분리해서 독립적인 시편으로 성경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43편 안에 들어있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신앙의 위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신앙의 근본마저 흔들리게 할 때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의 위기를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4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위기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앙의 위기는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왜 시편 기자는 신앙의 근본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1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겪는 삶의 어려움을, 2절에서는 시편 기자의 신앙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Vindicate me, 즉 나를 변호해 주소서. Plead my cause, 내 소송 사건을 변호해 주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한 소송입니다.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나라는 경건하지 않은 백성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신앙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이기에 간사하고 불의한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고 건져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다려도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응답도 없고 상황은 더 힘들어져만 가는 상황. 그래서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are God, my stronghold. 하나님이 요새와 같이 견고하게 나를 지탱해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새와 같이 나를 건져주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모진 비바람과 풍파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내버려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다고 하는데 현실은 하나님의 도움이 끊기고 원수의 압제로 슬프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은 사라지고 슬픔과 괴로움만 남아있는 상태가 시편 기자가 처한 지금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면을 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1,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원수를 물리쳐달라고,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기도이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의 문제에 매여서 그 문제 푸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머문다면 그것은 너무나 얕은 신앙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풀고 원수의 압제에서 건짐받는 것은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고 고사를 지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일이 잘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대로 되도록 험한 풍랑을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요. 즉 자신의 내적인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외적인 환경의 변화를 위해 신이든 자연이든 관계없이 빌고 바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에만 머문다면 문제 해결이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어떤 신이건 간에 자기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도 믿게 되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야 하는 곳에 불과하고 신앙생활은 경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도 하는 얕은 수준의 신앙이요. 어쩌면 구원과 관계없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얕은 신앙에서 벗어나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얕은 신앙에서 벗어나 더 깊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이 아닌 목적 대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어떤 종교도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깊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삶의 어려움 속에서 건짐받고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수준에서 더 크고 더 확실한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억울함 풀어지고 원수에게서 건짐받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확실하고 더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이 나의 큰 기쁨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는 큰 기쁨을 exceeding joy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 기쁨의 극치 되신 주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주님을 뵐 때 우리의 할 일은 수금으로 내 전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네 가지 단계를 시편 기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영적인 빛과 진리로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인도해달라고 합니다. 상황이 어려웠을 뿐인데 시편 기자는 신앙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극한의 두려움을 주는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시편 기자는 빛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빛이 중요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우리는 내 인생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우물한 개구리식의 좁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빛, 즉 영적인 빛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빛은 물리적인 실체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영적인 빛은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의 시작은 세상 것이 생각보다 좋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점차 희미해지게 만들다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이 영적인 어둠의 실체라는 것이지요. 환경이 어려운 것, 원수가 있고 질병이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세상을 가까이 하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어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진리를 가리는 어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참된 진리를 붙잡아 그 진리의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고 진리의 빛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과 진리로 자신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과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라고 했습니다. 이 제단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사할 수 있는 나의 죄를 보고 나의 죄를 씻어주신 놀라운 사랑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의 제단, 주의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나의 극악무도한 죄성, 지긋지긋한 죄악의 사슬과 죄의 저주를 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셔야 했던 그 깊고 깊은 사랑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이런 희생이 없고 이런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주의 제단이 있는 곳,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대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세 번째 단계는 기쁨의 극치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중반절에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자신의 큰 기쁨, 극치의 기쁨이 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인생의 전투에서 원수를 패배시키고 난치병에서 치유받고 어려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극치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어려움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 부수적인 것을 진짜 기쁨인 줄 알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부수적인 기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극도의 기쁨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로 만족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의 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네 번째 단계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4절 후반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제단이 가리키는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보고 극악무도한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 그 강렬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원수도 빼앗지 못할 극도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이 극도의 기쁨이 되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자기의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금이 되었든 목소리가 되었든 몸이 되었든 무엇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작은 신앙, 얕은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극도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극도의 기쁨 되신 하나님께 찬송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며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극도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삶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참된 찬양이 회복되고 더 깊은 신앙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더 깊은 신앙의 구체적인 적용 포인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부정적인 도전에 대해 신앙의 응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 또는 명령해야 합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인생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불행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듣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깰 때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내 자아가 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묵상한 것도 아닌데 나의 길을 꺾고 낙심과 불안을 던져주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안 될 것 같다나, 너는 버림받았다, 이렇게 우리를 올가매는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정적인 내면의 음성, 너는 살 가치도 없다, 이런 음성을 따는 자들이 비참한 결과가 자살이 아닙니까? 시편 기자에게도 부정적인 자아의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야.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어.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거니? 너도 지쳤잖아. 그만 포기해. 시편 기자는 이런 소리 때문에 낙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자아가 나에게 하는 부정적이고 비신앙적인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귀를 막고 안 들어야지 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영혼에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너는 왜 낙심하느냐? 뭐가 불안한 것이냐?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야.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펴실 거야. 다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힘내!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라는 찬양 기억하십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계속해서 이 찬양을 바꾸어 부르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앙의 응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과 불안으로 흔들리는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얕은 신앙, 찰랑대는 신앙은 낙심과 불안이 끊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종교 행위로는 늘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결국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은 메마름의 시기와 고난의 시기가 오면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얕은 신앙에서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네 가지 단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해지는 어둠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말씀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단, 즉 십자가로 이끌어갑니다. 죄인을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한없는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환경의 변화와 관계없는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exceeding joy, 극도의 기쁨이 되심을 알게 됩니다. 이 기쁨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서 수금으로, 목소리로,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신앙은 부정적인 자아의 영향을 받은 나의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악하고 부정적인 자아의 도전 앞에서 믿음의 응전을 함으로써 낙심 중에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